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교회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즘 한국 교회에서 고난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것은 대부분 우리가 결정하고 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길든지 짧든지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어느 정도의 피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팀 켈러의 고통의 답하다라는 책에서 고난의 원인을 여러 가지의 관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윤리적 관점, 자기 초월적 관점, 숙명론적 관점, 이원론적 관점, 세속적 관점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들을 말하는 고난의 원인은 그릇된 행동, 망상, 운명, 우주적 갈등, 우연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반응으로 선행, 해탈, 인내, 끊임없는 정화, 테크닉이라고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기독교의 입장은 어떨까요?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고난에 대한 문제는 신앙과 현실이라는 상황 앞에서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그리고 분명히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은 고난을 싫어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고난으로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행복과 불행의 기준으로 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난의 문제를 피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얼마만큼의 피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야 하며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더욱더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고난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며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서머나 교회가 등장합니다. 7 도시 중 유일하게 현재에도 존재하는 도시이기도 하죠. 서머나는 자부심이 많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유명한 경기장과 도서관 그리고 공공극장이 있는데 이 극장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극장이었다고 소개합니다. 또한 상업도시이고 항구도시이며 매우 비옥한 땅인 바로 그것이 서머나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동전의 새기기를 그 아름다움과 크기에 있어서 아시아의 으뜸이라고 새길 만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부유한 막강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서머나는 이렇게 부유하고 막강한 도시로 설 수 있게 된 것은 로마 황제와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며 로마에 충성하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중심지가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그래서 서머나는 로마로부터 특혜를 받았죠. 이러한 로마에 대한 열광적인 충성이 반기독교적인 유대인들과 합해져서 그리스도인이 이 도시에 살기에 대단히 힘든 도시로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것은 로마 시민들은 황제를 숭배하며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불이익이 올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서머나에 산다는 것은 로마 그 어느 곳에 사는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저기에 차 있는 도시의 한복판에 자그맣게 자리 잡은 이 서머나 교회, 그들이 당했을 고난의 형편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부유한 도시에서 엄청난 불의과 고난과 핍박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리고 또한 순교사들이 많이 배출된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부활의 생명에 이르는 길을 준비하신 이스라엘의 영원한 구속자로 비방을 당하고 있고 또 곧 죽도록 박해를 직면하게 될 한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구절이 우리가 방금 본 8절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의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마지막이라는 이 호칭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에 대해서만 사용되며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 이 호칭을 붙이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역사에 대한 주권자로서 과거뿐만이 아니라 미래도 주관한다라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 고난을 받으며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아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환란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에 말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을 얘기하죠.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핍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환란은 헬라어 언어의 뜻을 보게 되면 압박받다, 박해받다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건데 이는 맷돌 아래에서 미랄이 으깨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큰 바위 아래에 있는 것을 마구 부수어대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부서지고 죽여버리는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고통을 표현할 때 이 환난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즉 극심한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환난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받게 되는 압박과 박해, 고통과 고뇌를 뜻하는데 즉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겪는 이 서머나 교회의 고통의 정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고난은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고난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일 수 없습니다. 오늘의 서머나 교회가 이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받게 되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으며 또한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감사함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심한 압박과 박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과 불만의 자리가 아닌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고난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환난으로 인해 오는 물질적인 빈곤 또한 경험했습니다. 여기에서 궁핍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프토케이안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거지 같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유한 곳에서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은 거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왜 이들은 그 부유한 도시에서 물질적으로 궁핍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들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돈 벌 수 있는 길이 다 막혔던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요즘 회사에서 그리스도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야기하며 또한 그리스도인이 확인되면 주일에 예배를 가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며칠 전 제 친구도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교회 가냐고, 진짜 교인들이 무섭다며 너는 그러지 말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너무나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고통을 참으며 육신의 유익함과 물질의 신앙을 팔지 않았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와 관련된 설교를 저는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우리 믿는 성도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한 칭찬받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하며 이 본문을 붙잡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 믿음을 지켰던 것을 통하여 이 코로나 시대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겪게 되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우리 모두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9절 하반절의 말씀에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이 박해는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오는 박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박해는 더욱 참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종족에게 당하는 박해, 이것은 다른 박해보다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오늘날의 교회 안의 사람들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비웃고 헐뜯으며 숙덕숙덕이며 교회가 건강하지 않게 하는 이 코로나 시대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계략과 음모가 교안에 도사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 당시도 거지 같은 삶을 살지라도 믿음을 지킨 성도가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합리화와 세속화에 물든 교인들은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러한 자들을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우리 주님이 분노하시며 저주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면서도 행동에 있어서는 마귀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 보인 자들이죠.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들을 행하는도다.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방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이 아닌 요한 계시록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비방과 모독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비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모독의 한 형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반대한 것은 신약 성경에 매우 자주 등장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의 핵심 반대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 당국자들은 때때로 유대인들이 고발로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이런 기독교에 대한 반대가 서머나보다 더 악랄하게 자행된 곳은 없었습니다. 이유는 서머나에는 규모가 크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유대인 거류지가 있었고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로마 시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황제의 숭배를 거부함으로써 황제와 로마의 종교를 기만한다라는 이유로 로마의 당국에 폴리갑과 교회를 고발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은 그날이 안식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폴리갑을 불에 태워 죽이는데 일조하게 되었죠. 신학자인 야브로 콜린스는 이런 비방을 일삼은 사탄의 회당은 구체적으로 로마 법정에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법적으로 조치해달라고 선동한 일단의 유대인들을 가르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여기서 알거니와라는 말씀은 일곱 교회를 향해 말씀하실 때에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들의 환난과 궁핍과 박해의 받음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들이 그들을 향한 주님의 위로였죠. 내가 내 증인이라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힘을 더해주는지 모릅니다. 즉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 땅에서 비굴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순간순간 영적으로 긴장하게 만들어주며 또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안다라는 것은 들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배워서 아는 것도 아니며 스스로 아심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이 서머나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때로는 주님도 울기도 했죠. 주님은 오늘도 고난당하는 자들의 그 고난의 형편을 살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어릴 때라서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성탄절인지 고난주간인지 부활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었던 모 교회에서 고난이라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을 나타내는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있는데 어느 한쪽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통곡으로 이어졌었죠. 그 영상을 틀어주고 나레이션을 하려고 했던 지금의 저의 작은 매형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알매, 그 믿음에 그 울음을 감추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울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세밀한 분이시며 죽은 자를 무덤에서 불러내시는 능력의 주님께서 큰 풍랑의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또한 귀신을 내쫓으시던 그 능력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한숨을 아시며 억울함 또한 아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드림교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또한 아시는 줄 믿으며 이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나 내가 지금 궁핍 가운데 있으나 실제로는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부의 기준은 이 땅에서 얼마나 가졌는가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저 영원한 천국에 얼마나 저축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종말론적 관점에서 영원히 이어질 부유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집에 비가 샜습니다. 얼마나 불평을 했는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다섯 식구는 다섯 명이 다 눕기 힘든 한 방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섯 식구는 아버지가 타고 다니시는 그 오토바이에 다섯 명이 타고 텐트까지 싣고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보다 제가 가진 것이 많은데 불평하며 불만하는 저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는 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곳임을 지금 확실히 하기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한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고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주님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부유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고난 중인데 장차 더 극심한 고난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고난을 두려워 말라. 너희가 더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좀 황당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이라는 것은 이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주장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가 AD 95년경이었는데 실제로 이 교회는 AD 100년에 일어났던 10번이나 로마 제국의 조직적인 기독교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때에 수많은 사람이 옥에 갇히고 잔인하게 순교당했죠.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 박해가 끝나고 난 이후에 313년 이전에 필사된 성경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도 얼마나 박해가 컸는 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콘스탄틴에 의하여 AD 313년에 결국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됨으로 핍박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는 고난에 대해 말씀할 때마다 이 잠깐이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고난이라도 잠깐인 줄 알면 못 견뎌낼 일이 없습니다. 그 끝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이 얼마나 심하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과 비방거리로 삼아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그 화살을 돌리지 않길 바랍니다. 조심하지 않은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 맞습니다. 또한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므로 맞이 않은 환난과 핍박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미국교회가 아니고 중국교회가 아니고 이 한반도에 세워진 한국교회입니다. 많은 선교사님과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한국교회이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을 지키며 이 세상 속에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드림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90년대에 한국교회는 얼마나 잘 모였는 줄 모릅니다. 눈물과 콧물 그리고 침을 튀는 것을 개의치 않으며 찬양하며 기도한 그 시절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들어서며 모이기를 회피하죠. 오늘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설교를 준비하며 또 마무리 지으며 오늘 유튜브로 여러 가지의 찬양들을 보며 기도하며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며 주님 곧 이제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줄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차 안에서 어디서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신다라는 것을요. 사실 우리는 아주 작은 유혹에도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 가정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주일 예배 시간을 지켜 오늘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성경과 찬송을 소리내어 읽고 부르며 그날 하나님께 드려질 헌금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매 주일마다 정해진 예배 시간이 아닌 나의 일정을 소화하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드리다가 일이 생기면 나중에 드려야 하지 않은 마음을 혹시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십니까? 아니,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성경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장년들도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을 종종 봅니다. 한 번은 신학교 때 새벽기도 때 설교하는 전도사님이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않고 전화기로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전화기를 통해서도 성경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이렇게 가다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사라질 줄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여러분, 우리가 그 어느 자리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사실들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배드리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라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당하는 이 고난은 끝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는 환난과 핍박과 비방을 아십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0절 하반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본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 말은 죽을 정도로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죽는 그 순간에도 충성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향해 일관성에 있는 믿음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충성이라는 할라어 단어 피스토스, 이 말은 불변을 표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환경에 따라, 나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따라, 자리 따라 변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 일관된 충성을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바로 진실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 충성된 자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 생명의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이 아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일방적으로 경험하는 죽음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죽음은 첫 번째 죽음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그 죽음 위에 오는 또 하나의 죽음이 있음을 아는데,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지옥 형벌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옥 형벌과 상관없는 생명이라는 면류관을 받았을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엄청난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문화 교회는 진실로 죽도록 충성하는 순교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죽음에 이르는 자리에서도 주를 향한 충성을 버리지 않고 순교하였죠. 서문화 총독이 이 86세의 폴리갑을 굶주린 맹수들 앞에 세워놓고 그에게 신앙의 변질을 요구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의 나이와 인격을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예수가 주님이 아니라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습니다. 그럼 폴리갑은 하늘을 보고 총독을 보며 둘러선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86세, 86년의 인생을 사는 동안 예수님은 나에게 한 번도 해롭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이요 나의 구세주이신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길 바랍니다. 길이 이 길밖에 없다면 차라리 나는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총독은 폴리갑을 야수에게 던지는 대신 장작더미에 폴리갑을 앉히고 불을 질렀습니다. 불꽃이 그를 뒤덮을 때에도 그는 예수님을 포기하라는 강요를 받았지만 폴리갑은 오히려 그 화형의 순간에 하늘을 향해 외치기를, 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이 부족한 종에게 주님을 배반치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니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여, 원하는 것은 나를 통해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에 앞서서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을 즐겨받지 않습니다.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배인 이 폴리갑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받는 이 환난과 핍박과 비방,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받게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것이 주님의 원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도 주님은 이 서머나와 교회 같은 고난 중에서 충총하는 성도와 교회를 찾으십니다. 이 일곱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서머나 교회는 주님의 책망이 없었던 교회였죠. 그들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부와 자존심을 빼앗겼지만 주님께 책망받는 일들은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도 주님께 칭찬만 듣는 그런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도 주님께 칭찬만 듣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 주님 얼굴 배울 그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하시어 하시는 말씀이 칭찬의 말씀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